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군이 계획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전투를 피해 이주한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하마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인질 협상과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할 구호물자 전달의 흐름을 크게 늘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격퇴하는 동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고 가자 전역에 대한 구호물자의 완전하고 막힘없는 전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양국 대표단이 곧 워싱턴 DC에서 만나 라파에서의 지상작전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개월 넘게 전쟁 중인 가자지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기근 위기에 직면했다고 유엔 수장이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식량 안보 단계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지구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이 보고서는 현지 민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끔찍한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절반이 넘는 100만 명이 식량 배급분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재앙적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이 같은 수치는 통합식량안보단계가 분류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면서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같은 재난을 멈출 수 있음을 보고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식량 불안정 상태를 정상, 경고, 위기, 비상, 기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즉각적 인도주의 휴전 필요성에 대한 증거물 제1호라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전역에서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인도주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합식량안보단계 보고서는 가자지구에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기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홍해 등지에서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일본의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대사는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사국들이 3월 6일 발생한 MV 트루 컴피던스 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홍해 상선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당시 후티 반군이 발사했던 대함탄도미사일로 인해 이 선박의 필리핀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4명이 부상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달 18일 아덴만에서 침몰한 MV 루비마르호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도 비난했다면서 이 같은 공격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침몰 선박을 항해 선박들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2015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6호의 완전한 이행과 후속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후티 반군이 추가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관련 물자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예멘 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2722호에 따라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과 무역선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8일 오후 1시부터 7시 40분 사이에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대함미사일 7발과 드론 3기, 무기 저장 컨테이너 3개를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의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해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한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남과 북 한반도의 희뿌연 하늘과 매캐한 공기가 기승을 부리는 황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7일에 관측된 황사가 올 들어 처음이었는데요. 발원지 내몽골의 강풍에 누런 모래바람이 한반도까지 밀려왔고 대기 정체로 쌓인 미세먼지와 겹쳐서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한 경각심 높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황사 대비 어떻게 하십니까? 기침에 후두염, 결막염, 피부병도 생기게 하는 황사에는 입마개와 머리수건, 보호안경 쓰고 소금물 함수로 황사 피해 막아야 된다는 북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언제쯤 황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자세한 기상 뉴스가 이어지고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휴대전화 문자 경보도 뜹니다. 황사 정도에 따라서 외출 자제, 창문 열기 금지, 자동차 운행을 조정하는 홀짝 수제 시행, 학교 같은 경우는 단축 수업이나 야외 수업 금지, 휴교 등의 조처로 황사에 노출될 상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침이 발동됩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휴대전화 속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는요, 사는 곳에 구체적인 황사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황사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좋더라라는 비법이나 경험을 나누는 게시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청정기나 먼지 막아주는 기능성 마스크는 한국에서 기본이랍니다.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 씻어내고요. 건조함 덜어주는 보습기능의 세정제,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요. 중금속을 정화시킨다는 이 미나리, 돼지고기, 도라지차, 녹차 등 황사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먹거리 수요가 늘고 창문에서부터 먼지를 걸러준다는 창문형 공기청정기 등 새로운 성능과 기능에 황사 등 미세먼지 대응 제품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의 195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3도, 구름 조금 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3월 20일 수요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충분입니다. 꽃샘 추위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고 동쪽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새벽부터 낮사이에 눈이 내리겠고요. 신포와 삼지연 지역은 눈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함경도 지역에 눈 2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비도 40mm 이상 많은 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0도고요. 신의주, 함흥,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원산 영하 1도, 중강 영하 6도, 해산은 영하 10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원산, 그리고 함흥이 9도, 중강이 4도, 청진 7도, 해산의 낮 최고 기온 0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5m로 오전에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도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하마스 군사 조직의 2인자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가자지구 라파 공격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인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7월 대선에 현 집권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마스 군사 조직의 아주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했다는 발표군요.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군사 조직의 부사령관인 마르완 이사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사 부사령관이 지난주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있는 지하 터널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하마스 쪽에서는 이 이사 부사령관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습니까?
하마스는 해당 발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부사령관은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부사령관으로 사명 발표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망한 최고위급 하마스 인사입니다. 그간 이사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의 1순위 제거 대상이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 EU가 지난해 약 1200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사 부사령관을 직접 연계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이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사 부사령관 말고도 몇몇 하마스의 고위 인사들 제거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난 1월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에서 사망한 이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살레 알 아루리도 있는데요. 이 알 아루리는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사 부사령관이 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 지하 터널망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통화한 사실도 전했네요.
네, 설리반 보좌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통화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커지는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본인의 약속과 하마스 지도부를 쫓는 이스라엘 측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라파 침공이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는 그 통화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전쟁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제거와 모든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의 위협 원천 차단이라는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에 있는 라파에서 지상전 시작하려는 것을 두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갈등을 빚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100만 명 이상이 몰려있는 라파를 이스라엘 지상군이 공격하면 너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확실한 민간인들 보호 방안을 세운 뒤에 라파를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또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슈머 대표가 지난주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인들이 총선거를 통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연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설리번 백악관 국간부 보좌관 기자회견에서요.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표단을 보낸다는 얘기도 나왔군요.
네, 이스라엘이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곧 워싱턴에 보내서 라파 공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하마스 핵심부를 겨냥한 다른 접근법을 논의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했다라고 설리번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이 곧 기아 상황에 부닥칠 거라는 유엔의 경고도 나왔군요.
네, 18일에 유엔의 통합 식량 안보 등 단계 IPC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가자 주민의 절반이 약 110만 명이 현재 재앙적인 굶주림을 겪고 있고 특히나 가자 북부 주민들은 5월까지 긴급한 개입이 없으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아라는 게 어느 정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체 가구 가운데 20%가 이 극단적인 식량 부족에 직면하면 기아 상태로 선언하는데요. 바로 가자 지구가 지금 그런 경우라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 3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며 만 명 중에 적어도 2명이 매일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기아 상태로 선언합니다.
네. 자, 가자 지구 안에서도 특히 북부 쪽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30만 명이 있는 이 가자 북부 상황이 아주 절박한데 이 IPC 보고서는 이곳에 기아가 임박했고 3월 중순에서 5월 사이에 이 기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마이너스 0.1%에서 0%와 0.1% 사이로 인상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07년 2월 1일에 처음인데요. 일본은행은 특히 201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니, 17년 동안이나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일본은행은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간 일본은행이 이 물가 상승률 2%를 이 디플레이션 기조를 탈피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데요. 우에다 가주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2%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하고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의 그 중앙은행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많은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이와 달리 저금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본은행이 최근에 이런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앞서서 우에다 총재는 이 인플레이션 목표가 충족되고 임금 인상이 수반되면 기존 금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우에다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임금과 물가의 점진적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가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저금리와 장기 정부 채권 매입 등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은 최근에 그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의 회복세는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실현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위험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활동과 물가와 관련해서 매우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을 끝으로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았네요.
네, 대선 일자가 오는 7월 28일로 잡혔습니다. 현재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은 지난 주말에 16일 전당대회를 열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네, 이미 지난주에 마두로 대통령이 당원들 지지로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16일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로 공식 지명한 겁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 지명을 수락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후보가 마두로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이 마두로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도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당시 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고 4월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처음 집권했고요. 이후에 2018년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에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세 번째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8년 대선 때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네, 당시에 마두로 대통령이 약 68% 득표율로 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매수 의혹이나 이 주요 야권 인사 체포 또 출마 금지 등 이 불법 선거 논란 속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당시 야권은 물론이고 일부 주변 국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인물도 나왔었고요.
네,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2019년 1월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와 EU 등 일부 서방 나라들과 남미의 우파 정부들도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다면서 이 베네수엘라가 한동안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 있는 기묘한 체제를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 과이도 전 국회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이도 전 의장은 정권 퇴진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자 지난해 4월에 6년을 통해서 뉴 콜롬비아로 갔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가 자신을 추방했다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과이도 전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는 7월에 베네수엘라 대선에 야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자격을 박탈당해서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 단독 출마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마리오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 부의장은 이 앞서 치른 야권연합 예비선거에서 90% 이상을 득표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맞수로 부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과이도 국회의장 체제에서 국익에 해를 끼 쓰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네.
지금 후보 등록 마감일이 3월 25일인데요. 마차도 전 부의장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은 뭐 별로 현실성은 없습니다.
네.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사이가 한동안 크게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과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하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 광업부가 부문에 부과했던 일부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두로 정부가 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는 소리도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 집권 아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고 또 미국 제재로 더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백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고요.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트럼프 전 대통령 전 개인 변호사와 그리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재판 진술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들을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하고 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 정지 명령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이 뇌 손상을 유발한 증거는 없다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그 핵심 증인의 법원 진술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핵심 증인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마이클 코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그리고 성인 영화 배우 출신인 이 스토미 대니얼스 씨입니다. 대니얼스 씨는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니얼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합의금으로 13만 달러를 건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은요, 직접 전달하지 않고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 돈을 이 법률 자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회사의 회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이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 34개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런 핵심 관계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결정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그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이들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네.
법원이 18일에 이를 거절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 사람들이 재판에 진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또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언 씨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재판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진술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대니얼스 씨에 대해서는요, 그녀가 이번 재판을 돈벌이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진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머천 판사는 어떻게 입장을 낸 겁니까?
네, 머천 판사는 코언 씨에 대해서 이 증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의 진술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논리 근거에 대해서 자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대니얼스 씨에 대해서는요, 그녀의 진술은 이 회사의 회계장부 위조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완성할 뿐만이 아니라 피고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렇게 머천 판사는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은 원래 그 예정됐던 계획했던 일정에서 연기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검토해야 할 사건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라면서 최소 90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네.
검찰 측은 30일 연기하는 데에만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 재판을 30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은 재판은 최소 이 4월 중순 이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 재판부가 그 확실한 재판 날짜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소식도 볼까요? 조지아주에서는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등의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자, 이 재판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한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페니 윌리스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검사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윌리스 검사장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담당해도 좋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이에 항소하고 섰습니다.
네, 검사장의 적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을 조사한 그 특검팀의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윌리스 검사장과 이 웨이드 특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났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이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콘 메가피 판사는요, 지난 15일 이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은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윌리스 검사장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맡아도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단, 윌리스 검사장이 공소 유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 웨이드 특검을 그 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웨이드 특검이 이제 빠지기로 한 건데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사건에 기소된 다른 피고들은요. 윌리스 검사장이 그 부적격 문제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윌리스 검사장의 배제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이런 요구가 그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는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그 4번 형사 기소된 상황인데요. 어떻게든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그 대선 운동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통신은 만약 이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일정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 재판 소식도 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에 관해서 현재 민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 사건 1심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억 5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 항소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바로 거액의 공탁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공탁금이라는 거는 이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채무금이나 이 물품 등을 맡겨서 이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4억 5천 4백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18일 이 공탁금 마련을 위해서 보증회사 30곳 등과 접촉을 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탁금의 규모가 너무 큰 만큼 이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심에 항소하기 위한 그 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인데요.
네.
만약 이때까지 내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부동산, 자산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텍사스주로 가겠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려는 텍사스주의 그 이민법 시행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네, 연방대법원은 18일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표된 한장 분량의 결정문에서요.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 잠정 중단을 계속해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그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이민법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텍사스주의 이민법은 SB4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요, 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을 주의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또 구금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당국에 체포된 이 불법 이주민은 텍사스 치안 판사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구금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이 법은 당초 3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월에 해당 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 관련 권한을 주가 침해한 것으로 이것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요, 1심과 2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 1심은 이 법이 위헌이라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항소심은 다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연방대법원에서는 일단 그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 법의 시행을 막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앞선 결정에서 그 시행정지 기한은 3월 18일 오후 5시까지였는데요. 대법원의 시행정지 그 연장 결정은 마감 기한이 몇 분 지난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예. 자,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 정지 기간을 또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텍사스주 반응 보겠습니다.
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이 SB4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켰지만 기존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그 불법 입국이나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한 주 당국의 체포 권한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텍사스주는 바이든이 만든 이 국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전략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사람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12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24만 9,700명으로 역대 그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후에 지난 1월에는 그 수가 12만 4,200명으로 한 절반 정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불법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군요.
네, 지난달 그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이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는 사안이 바로 이 국경 위기, 즉 이민 문제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률은 28%를 기록해서 이 모든 사안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1월 같은 조사에서는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률이 20%로 2위에 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8%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아바나 증후군과 관련된 미국 보건당국의 새로운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미국 이 국립보건원은 18일 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아바나 증후군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뇌 손상이나 퇴행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아바나 증후군 증상을 호소한 성인 86명과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보건원 연구진이 약 5년 동안 조사한 끝에 나온 이 보고서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렸습니다.
네. 자, 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게 그 미국의 해외 공관의 직원들하고 관련된 질병이더군요. 어떤 겁니까?
네, 아바나 증후군은 지난 2016년 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외교관들에게서 제일 처음 나타난 이 원인 미상의 질병인데요.
네.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이 심각한 현기증과 함께 두통, 이명현상, 그리고 인지능력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네, 아바나 증후군 관련 보고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네,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그 정보기관들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고요.
네.
지난해 3월에도 이 정보당국이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아바나 증후군이 적국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을 그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국립보건원 보고서의 결론은 아바나 증후군은 일단 뇌에는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립보건원 재활의학부서의 책임자이자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레이턴 첸 박사는요,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증상이 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증상들은 상당히 심오하고 장애를 초래하며 또 치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정교한 MRI 검사를 통해서 아바나 증후군 환자들의 뇌 부피와 그리고 구조, 또 부상이나 퇴행의 징후가 나타나는 뇌 백지를 들여다본 결과 정상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엇갈리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도 있었던데요.
네, 이번 보고서는 2018년에서 2022년에 걸쳐서 실시된 연구 결과인데요. 지난 2019년 역시 그 자마에 발표된 그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아바나 증후군이 뇌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아바나 증후군과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바나 증후군의 약 28%는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 PPPD라고 진단됐습니다.
네.
뇌 손상보다는 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 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질환인데요.
네.
국립보건원 연구 공동 저자인 루이 프렌치 교수는 이를 그 부적응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환경보호 문제는 지난 196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건 또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대 들어 환경보호청 EPA가 신설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Each of us all across this great land has a stake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1960년대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해로 대기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악화하는 도시 공기와 위험한 물질로 오염된 도시 상수도, 또 쓰레기로 뒤덮인 자연지대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70년 초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환경에 대한 37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검토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환경보호청 EPA를 신설해 연방정부의 많은 환경 관련 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자는 계획을 보냈고 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이해 7월 재조직 계획 3호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12월 2일 EPA가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Alyeska engineers is to preserve the delicate tundra during construction work.
1970년 12월 31일 연방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해 EPA가 대기질과 차량 배출,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듬해 12월 31일 EPA는 승용차나 트럭 그리고 기타 차량의 연비 측정을 시행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EPA가 설립 초기에 거둔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기로 자동차 회사들과 합의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EPA는 우려하는 광산의 잔존물, 해양 투기, 안전한 식수 음용, 살균제와 살충제, 살처분제, 그리고 학교 내 성면 통제를 위해 고안된 많은 법률을 집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EPA의 역할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로도 확대됐습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EPA에 이산화탄소와 여타 5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2011년 1월 주정부들과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 EP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남과 북은 비슷한 전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기고 지는 전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등 군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95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날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1년 말 무렵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미국 내 경제 문제는 국가 지도자로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내세우고 싶은지 이름을 밝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선택은 애들레이 스티븐슨 일리노이 주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주지사는 주지사직 외에 다른 직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스티븐슨 주지사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티븐슨 주지사에게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스스로 총을 쏴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애들레이 스티븐슨 주지사가 이렇게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자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다른 인물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후보를 두고 토론을 계속했지만 후보마다 정치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역시 가능한 후보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에 비해 선택이 훨씬 쉬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사령관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일찍부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미국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젠하워 장군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항공기 12,000대, 병력 수십만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기세를 누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놓고 겨룰 때 가장 막강한 경쟁자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로버트 태프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테프트 상원의원은 미합중국 제27대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테프트 상원의원의 보수적인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고 일부에서는 테프트 상원의원을 미스터 공화당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프트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이젠하워 후보를 꺾을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공화당 대의원들이 위대한 선거운동을 이끌라며 자신을 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을 미국의 자유는 물론 세계의 자유를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리처드 닉슨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닉슨 의원은 공산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로 미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서 닉슨 의원은 연방 하원 의원 시절 전 국무부 고위 관료인 엘저 히스에 관한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공무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엘저 히스는 소련에 미국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저 히스는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엘저 히스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대배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 지 열흘 뒤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추천했던 애들레이 스티븐슨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민주당 대의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자신을 대선 후보로 뽑아달라는 연설이 아니라 마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의원들은 스티븐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길 원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seem a bit off today.
I've just been feeling kind of stuck lately. I hit a dead end with this project I've been working on.
Can you go into more detail?
Well, I'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that radio talk show, but no matter how hard I try, I keep running into the same obstacles. It's like I've hit a wall and can't find a way around it. It's like I'm banging my head against a brick wall.
Have you tried taking a break from it? Sometimes stepping away for a bit can help clear your mind and give you a fresh perspective.
John이 새로운 라디오 토크쇼를 구상 중인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I hit a dead end. I've hit a dead end. I've reached a dead end. I've come to a dead end. I've run into a dead end.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I hit a dead end with this project I've been working on.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It's like I've hit a wall and can't find a way around it. It's like I've hit a wall.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Can't find a way around it.
다른 방법을 못 찾겠어요.
It's like I'm banging my head against a brick wall.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헛수고를 하는 느낌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한 표현이죠?
It's like banging your head against a brick wall.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I hit a dead end.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You seem a bit off today.
I've just been feeling kind of stuck lately. I hit a dead end with this project I've been working on.
Can you go into more detail?
I'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that radio talk show, but no matter how hard I try, I keep running into the same obstacles. It's like I've hit a wall and can't find a way around it. It's like I'm banging my head against a brick wall.
Have you tried taking a break from it? Sometimes, stepping away for a bit can help clear your mind and give you a fresh perspective. 대화 해석해보죠.
I hit a dead end with this project I've been working on.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체 상태에 빠졌어요.
Can you go into more detail?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I'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that radio talk show, but no matter how hard I try, I keep running into the same obstacles. I'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the radio talk show.
나는 라디오 토크쇼의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But no matter how hard I try,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I keep running into the same obstacles.
나는 계속 같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It's like I've hit a wall and can't find a way around it.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못 찾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I hit a dead e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seem a bit off today.
I've been feeling kind of stuck lately. I hit a dead end with this project I've been working on.
Can you go into more detail?
Well, I've been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for that radio talk show, but no matter how hard I try, I keep running into the same obstacles. It's like I've hit a wall and can't find a way around it. It's like I'm banging my head against a brick wall.
Have you tried taking a break from it? Sometimes stepping away for a bit can help clear your mind and give you a fresh perspectiv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hit a dead end.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I've reached a dead end. I've come to a dead end. I've run into a dead end.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